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주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임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절제하고 서로 조율하며 행함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사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은사를 제 만족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애썼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하는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아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번 주 한 주 동안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 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모임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순서를 조율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풍부하고 화평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고 저의 생각보다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임을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부활을 믿고 전파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무엇을 다시 알게 하고 일깨워 주나요?
바울이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받아 그 가운데선 복음을 일깨워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쌤들은 복음의 뜻을 아시나요?
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네, 복음은 황제의 직위나 전쟁의 승리 소식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왕이 성취한 일과 앞으로 있을 그 왕의 통치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진양쌤이 로마서 4장 23절을 읽어주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과 신자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당시에 통용되던 복음이라는 용어를 빌려 사용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하신 일과 앞으로 그분이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명쌤이 15장 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받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있나요?
네. 자, 그럼 진양쌤이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명쌤이 시편 16편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과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말씀하나요?
개바를 비롯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열두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 가운데 죽은 자도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수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신 후에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나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자신을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처럼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나요?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본명쌤이 에베소서 3장 8절을, 진양쌤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 에베소서는 사역의 중기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표현한 디모데전서는 사역 말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사역의 연차와 경험이 더해지면서 성품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역자로서 겸손한 자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명심함으로 겸손히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명쌤이 15장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무엇으로 인하여 된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덮여야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참 신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신자들 앞에서 자기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보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바라고 불리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형제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보이신 이를 증언했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변증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믿음도 헛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진양쌤이 15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위대한 위인의 죽음, 곧 우리와 같은 죄인의 죽음이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망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자 그럼 진양쌤이 에베소서 5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육체가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에 몸의 부활과 함께 깨어날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곧 죽은 자들의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과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양쌤이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9절을, 보명쌤이 6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인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예수님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위협과 핍박에도 바보처럼 박해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세상의 눈으로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염려와 걱정의 근원적인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후부터 무덤을 향해 걸어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이자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와 부활은 항상 죽음과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신자들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글쎄요.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으니 이 땅에서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이 땅에서 자신에게 유익하고 재미있으면 뭐든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의 삶이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두렵고 염려에 사로잡혀 삶이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쌤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무엇을 믿으시나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 한편으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성경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믿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에서 그 남한으로 탈북할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도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은혜로 사역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특히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말씀이 깊이 와닿으면서 저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 힘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까지도 확고히 믿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확고히 믿고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남조선 교회에서는 이맘때쯤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절기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북조선 성도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함과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북조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북조선 성도님들의 환경이 저의 생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감사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넘쳐서 북조선 성도님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정말로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방송을 듣는 북조선 성도님들의 모두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 세 구절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세 구절이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절은 말씀과 찬양에 대해 17절은 우리 행위의 전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다양한 권면을 한 줄로 깨워주는 공통된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네, 더 주목할 점은 이 감사에 관한 권면이 모두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표현 모두가 선택이나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감사를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부차적인 요소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해야지, 상황이 잘 풀리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 허락할 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감사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감사함을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여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도 감사하고 낮은 웅덩이에 빠져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감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땐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해야 할까요? 마음은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와 믿음으로 선택하는 감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말로만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외식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감사는 비록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식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믿음의 훈련이고 순종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점점 그 감사의 고백을 따라가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할 것이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느냐? 그렇다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했고 자신들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생명의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 환경은 감사를 고백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감사는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선택이다라는 걸 하박국 선지자와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안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정리해서 마음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나요?
감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유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그냥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복된 감사와 찬양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감사는 믿음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동시에 믿음을 키워주는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감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작고 심고 기르면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끔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잖아요.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감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셨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제 생각엔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본성은 어떤 일에든지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은 감사할지 몰라도 뭔가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금세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불평이 먼저 나오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영적인 이유를 덧붙이면 감사가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공격은 원망과 불평을 말하게끔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실패한 이유도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죠. 출애굽의 은혜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믿음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틈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방패이자 훌륭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불평은 사탄의 통로가 되지만 감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탄은 불평을 먹고 자라나지만 감사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와 찬송을 드렸잖아요. 그때 옥문이 풀어졌고 이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감사가 영적 전쟁의 돌파구가 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이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단순히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의 차원을 넘어 존재의 차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특정한 순간에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사일 뿐이라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단발적인 감사 행위가 아니라 꾸준하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을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의 문장이 짧아도 기도의 내용이 반복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힘이 없고 응답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한두 번 기도드린 사람도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응답이나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은 한두 번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상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차이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라는 행위 자체보다 감사를 삶의 성향으로 품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나누면서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늘상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자 그 나라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꾸며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소서.
이 말은 왕이 듣기에는 자신을 높여주는 말 같았기 때문에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해도 충분한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감사는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다니엘이 늘상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드리는 선택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는 다니엘의 삶의 습관이었고 존재의 성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이 앞에 있어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거였네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성향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본래부터 감사하는 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자, 처음부터 헌신하는 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느냐? 그 비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었네요. 기도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급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평생을 기도의 훈련과 감사의 훈련을 쌓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감사든 기도든 말씀 묵상이든 평소에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찬양도 훈련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삶이 여유로우면 헌신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성향을 내 존재에 새기려면 이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늘상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와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의 습관이 쌓일 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실까요?
네.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감사가 우리 삶의 방패와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아무래도 저의 대학교 졸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마음이 참 울컥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 북조선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집 살림이 가난해서 그냥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꿈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집에서 어머니의 일손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 정말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한 10년 뒤인 오늘날에 제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받으니까 정말 울컥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저 북조선에 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정말 얼굴을 마주하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의 지금 기쁜 마음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제일 큰 감사는 15살에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10년 뒤인 오늘날에 와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다니엘서 내용을 나누면서 한두 번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말로는 계속 감사하다고 하지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 진짜 감사하다. 정말 말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를 느끼게 되었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아무래도 저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체력이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와서 제일 슬플 때는 항상 아플 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거의 항상 똑같았는데요.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의 건강이 놀랍도록 좋아졌고 어딜 가서든지 체력이 좋다는 말을 항상 듣고 있고 올 한 해를 돌아봐도 한 번도 제가 아팠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의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주